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그렇죠?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 좋은 말이긴 하지만 참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나와 상관없는 어떤 이야기면 그럴 수 있지, 그래야지 하지만 여러분 경험으로 알지만 나에게 정말 힘들게 한 사람을 만나면, 그런 일을 겪으면 그 잘못을 잘못이다 하지만 그 사람도 밉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게 분리가 됩니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에 대해서 그건 잘못된 것이고, 그렇지만 그는 나는 사랑한다. 이게 말하기는 좋고 듣기는 좋은 말이지만 사실 그게 어려운 겁니다. 제가 우리 다섯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분 부모들도 있겠지만 또 부모가 되시겠지만 얼마나 화가 나는지, 화가 날 때가 있는지 몰라요. 너무 화가 나서 이제 혼을 내고 나서는 조금 지나면 정말 내가 좀 더 참을 걸 하면서 지나면 이제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너무 미안하고 결국에는 가서 미안하다 이렇게 또 사과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화나는 순간에 잘못이지만 나는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해, 이런 마음이 안 드는 거죠. 그 순간은 화가 난 것만 많지 막 긍휼히 여기고 막 애틋한 마음이 들고 그런 마음이 동시에 들지 않는 것이죠. 제가 영어와 서툴러서 3년 동안에는 전도지를 나눠줬잖아요. 그리고 3년 후에 대화를 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영어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복음의 내용만 내가 막 전하려고 그러고 하다 보면 이게 논쟁도 되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지만 빨리 중간에 내가 딱 카트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이렇게 논쟁하듯이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도를 꼭 마치고 나면 하나님이 저에게 책망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영혼을 사랑해야지, 영혼을 사랑한 마음이 부족하다, 이런 마음을 늘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때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을 할 때 지금 말하는 그것만 집중하지 말고 그 말을 듣고 있는 그 영혼이 보이게 해주세요. 그 영혼에 대한 애틋함이 계속 내 안에 있게 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들으셨는데, 뭐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은 조금 그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영혼을 이제 보는 거죠. 이렇게 그 사람이 참 귀하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대화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에스겔서의 내용을 보면, 에스겔서 너무 기니까 언제 끝나지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끝나는데 에스겔서는 크게 보면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2, 3장은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받는 것입니다. 대단한 신비로운 일이 있었죠. 1, 2, 3장. 그리고 4장부터 24장까지 21장 정도 되죠. 4장부터 24장까지는 유대의 나라, 아직 포로로 끌려오지 않은, 완전히 망하기 전에 남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심판을 하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4장부터 24장까지.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말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잖아요. 다른 나라를 향한 메시지죠. 그들도 심판받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33장부터 길게 48장까지는 회복할 거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회복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 회복의 메시지는 신약시대 예수님 재림까지 내다보는 아주 하나님 이후에 이 땅을 향하신 그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가 이제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소명, 재지연거, 다른 나라 심판, 그 다음에 회복의 메시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크게 보면 심판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 이렇게 에스겔서가 이루어졌습니다. 24장까지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니까 당연히 오늘 21장도 이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날카로운 지적의 말씀이죠. 21장의 내용을 보면 완전히 멸망한다. 그래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한다는 거죠. 당신이 칼을 뽑아서 절대 칼집에 넣지 않고 그것도 날카롭고 빈 빛이 나는 아주 샥 베어버리면 그냥 날아갈 그런 칼을 뺐어. 절대 칼집에 넣지 않고 남쪽부터 북쪽까지 다 쳐내겠다고 모든 백성들을 내가 치겠다 이렇게 하시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단락을 구분한다면 1절과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 이스라엘 대적이 되어서 친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칼로 칠 거라는 말씀을 하셨고 8절부터 17절까지는 그 칼이 얼마나 무섭고 공포스러운지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18절부터 23절까지는 근데 그 칼이라는 것이 바로 바벨론 제국이다. 바벨론이라는 아주 느부갓네살이라는 아주 잔혹한 바벨론 왕을 통해서 그렇게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27절까지는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얼마나 비참해지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이제 아람, 암몬 자손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칼로 이렇게 심판하는 그런 무서운 내용이 오늘 21장 전체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좀 집중하기보다는 오늘 저희가 특별히 집중하고 싶은 것은 이런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요구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지만 6절의 말씀이죠. 6절 말씀을 보시면 인자야, 에스겔에게 하는 말입니다. 에스겔에게 인자야, 탄식해라.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어떻게 허리가 끊어질도록 탄식할지.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이스라엘 목적에서 슬피 탄식해라. 이런 에스겔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같은 유사한 말씀이 12절에도 나오는데요.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부르짖어. 슬피 울지. Cry out. And wail.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하미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두려워 떨면서 다리가 떠는 거죠. 이 에스겔의 슬픈 탄식, 이렇게 모진 너무 잔혹한 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가운데서 허리가 끊어지듯이 울으라고 말하는 이 에스겔을 향한 하나님의 이 요구는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탄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너무 죄를 지었고 도무지 돌이키지 않아서 완전한 심판을 내리시지만 여전히 그들을 향한 긍휼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분은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이제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그 성이 가까워오면서 그 성을 보시면서 누가복음 19장 41절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텐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에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쬐어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네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똑같이 이제 예루살렘 성이 나중에 로마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할 그때를 예수님이 내다보시면서 그 멸망을 내다보시면서 멸망할 정도로 그들이 불순종했지만 그래도 주님은 그 성을 보고 우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은 심판은 심판을 내릴 만큼 너무 화가 나고 분노하는 일이지만 완전히 반대의 마음, 이렇게 우실 정도로 탄식하는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 주님은 가지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신데 에스겔 들어 그것을 요구하신다. 막 심판의 메시지를 드는 것은 뭐 어차피 이 더러운 세상, 이 나쁜 것들 하면서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은데 허리가 끊어질도록 슬피 울으라고 말하는 이 에스겔 향한 요구는 에스겔이 좀 어렵지 않았을까? 어떻게 허리가 끊어지듯이 슬피 울 수 있을까? 연극을 해도 가능할까? 이게 연극을 해도 가능할까? 진심이 아니면 연극이야 뭐 해가지고 돈도 벌고 인기도 얻는다 치지만 아니 에스겔이 슬피 허리가 끊어질도록 슬피 우는 이 일을 에스겔이 할 수 있었을까? 가만 생각하면 에스겔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대로 어떻게 허리가 끊어지도록 슬피 통구가 우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진심이 아니고서야 그렇게 가능할까? 이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에스겔서 1장, 2장, 3장에 보시면 나오지만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먹잖아요. 두루마리를 먹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이렇게 감동을 시켜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된 그 말씀 자체가 음식이 될 정도, 자기 몸의 일부가 될 정도 하나님 능력이 그를 붙잡았기 때문에 에스겔은 이 하나님의 똑같은 마음이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진노의 마음, 한편으로는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탄식하며 설치우는 이 마음이 에스겔은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극한 분노 가운데서 동시에 완전히 반대, 말할 수 없는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입으면 우리도 이럴 수 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입으면. 그게 오늘 중요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인물 중에 구약의 모세를 보면 여러분 몇 차례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우리 시험 결혼식을 했잖아요. 첫날밤을 치렀단 말이죠. 그 다음날 바람이 나가지고 다른 남자와 같이 자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시내산에서 결혼식 언약을 맺었는데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안 보인다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애굽에서 꺼집어낸 신이 우리가 애굽에서 섬겼던 금송아지다 하면서 금송아지 앞에 절하며 축제를 벌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다 죽이고 모세 너를 통해 다시 민족을 이루겠다 이 정도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대단하죠.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생명책에 지우세요. 나를 그렇게 하시려거든 나를 생명책에 치우세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 백성을 이렇게 꺼집어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내가 지옥 가도 좋으니까 나를 밟고 지나갔어요. 나를 밟고 백성들이 갔어요. 이 정도로 자기 생명 걸고 살려달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뜻을 돌이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주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가장 약한 하나님의 마음을 건드린 거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니까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도 긍휼이 있는 마음이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같이 지내면서 그 마음이 있었으니까 하나님 마음에 완전히 그 중심을 손을 대니까 하나님 또 뜻을 돌이키십니다. 신약에 보면 바울도 이런 경우 있었어요.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은 자기 동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자기를 힘들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에 대한 마음이 특별했죠. 로마서 9장에 보면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9장, 10장, 11장에 특별히 이 자기 민족에 대한 바울의 그 하나님의 계시를 설명한 장인데 거기 보면 시작을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혹시 거짓말 하는 줄 알고 생각 같아서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의 내 민족을 위하는 일이면 내 민족을 위하는 일이면 유대인을 위한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대단하죠? 지옥가도 좋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동족을 사랑하는 거죠. 동족을 향한 큰 슬픔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거는 에스겔이 가졌던 마음이고 모세도 가졌고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어떻게 가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혹시 마음이 상했는데 그거는 잘못은 잘못이고 그러나 그를 정말 사랑한다. 이 마음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우리가 그 마음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괴롭고 볼 때마다 진짜 괴롭고 어떻게 너무 괴로우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잖아요. 그걸 성질들 할 수 없고 아니 성질도 했다가 더 힘들고 막 그렇잖아요. 어떻게 잘못은 잘못이고 그럼에도 그 사람을 귀하다가 볼 수 있는 마음이 어떻게 우리 가능하냐는 거죠. 특별히 위대한 사람들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자마자 성령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성령께서는 오시는 목적이 뭐냐면 성령 오시는 가장 큰 목적은 그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진다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이런 엄청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씨앗이 여러분 마음에 이미 심겨졌다 이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미 가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 사랑이 그것이 엄청난 이런 삶을 바꾸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엄청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삶을 인격을 바꿔내는 그런 씨앗을 예수 믿자마자 우리 마음에 심겨졌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기보다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씨가 자라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씨가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이렇게 성장하는 게 중요한 거죠.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었다죠.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야 되는 이제 과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성이 되는 거죠. Made complete in us. 우리 안에 made complete. complete 되기만 하면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사랑을,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이 없지만, 아무도 없지 않지만, 지금 말하는 이런 식의, 이런 종류의 사랑을 많이 우리가 실천하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성되면. 이미 씨앗은 주어 뿌려졌는데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듯이 그 하나님의 그 씨앗, 이런 특별한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방식의 삶을 살게 하는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씨앗이 우리 안에 완성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서로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한인교회, 재흥한인교회 연합회에서 새벽기도를 뉴몰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 다 돌아가면서 설교를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목사님 설교를 쭉 들으면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물론 그 내용은 뭐 목사님께 낯선 건 아니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 And then, 그 다음에 서브타이틀 좀 따라오는 또 다른 깨달음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다가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첫날에 이제 말씀을 전하신 분이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그러시면서, 뭐, 모르는 말은 아니잖아요. 섬기러 오셨다는 걸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섬기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내가 섬기려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섬김을 받아들여라. 섬김을 받아들여라. 그게 중요하다. 섬기려 하기 전에 왜 못 섬기지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충분히 예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아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막 발 씻어주려고 그러니까 안 됩니다. 왜 주님이 당신이 나를 발을 씻깁니까? 베드로가 막 거부했을 때 그러면 너와 나와 상관없어. 그렇게 하셨듯이 섬김을 네가 충분히 받아들여야 돼. 그걸 거부하면 그게 미안하다 생각하면 네하고 관계가 친해질 수가 없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섬김을 충분히 받으라는 거죠. 십자가의 그 은혜, 그렇죠? 그 십자가의 죽음, 고난, 부활, 그 이후에 믿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혜, 그걸 다 받아야 된다는 거죠. 충분히 받는 것이 중요하다. 아, 그것을 첫날에 말씀이 이어졌는데 그게 되게 그렇지, 은혜를 받아야 돼. 충분히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고난 중간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과 또 성령을 주시고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해. 내가 섬김을 받아야 돼. 예수님이 주신 놀라운 희생을 가져오신 은혜가 내게 충만해야 돼. 그게 첫날에 참 중요했습니다.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 너무 죄책감이나 자책 이런 것보다도 먼저는 예수님이 섬기러 오신 자기 생명을 내놓아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받는 게 중요하구나. 받으려고 해야 되는구나. 그걸 구해야 되는구나. 이런 그걸 기대하고 소망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첫날에 가졌었어요. 두 번째 날에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때부터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물론 완성된 완전한 하나님 나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뭐 가든지 아니면 죽기 전에 만약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오셨을 때 완전한 나라 이렇게 뭐 고생이나 막 이렇게 마음 상하고 힘들고 막 화나고 이런 세상 말고 완전한 세상은 예수님 재림할 때 이루어지지만 그래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틀리 부분적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시작됐고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것을 부분적이지만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지금 현재 사는 동안에도 부분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완전한 것을 더 소망하게 되죠. 아무튼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자원,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자원들, 사랑과 의와 기쁨,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사랑과 의와 기쁨이라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현재 내가 누릴 수 있다. 현재 경험할 수 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된다. 현재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내가 매일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그 하나님 그 나라가 내 삶과 내 모습에서 프리젠트 돼야 된다.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나?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것이 내 삶에 지금 프리젠트, 주변 사람들에게 프리젠트 되고 있나? 나를 딱 볼 때, 저게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가 저런 모습이야? 하나님 아버지가 저런 모습일까? 저런 모습이라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저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면, 저 아버지를 나도 믿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지금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의와 그 사랑과 그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내 삶 안에 나타나야 한다. 내가 하나님 나라가 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내 삶 안에 임한. 그래서 나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프리젠테이션 하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앞에서 아빠를 보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아빠를 보니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싶다. 아빠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면 그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지금 임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는 나의 삶, 내 삶이 그런 삶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그렇지 못한 게 많죠. 당연히 그렇다 해서 뭐 제가 자체가 나는 왜 이럴까, 맞아 하나님 나라 임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 뭐 안다고 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첫째 날 그 말씀처럼 그 하나님 임한 하나님 나라를 내가 구하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은혜를 내 삶 안에 받아들여야 되겠다. 충분히 누리는 하나님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섬김의 그 은혜를 내가 좀 누리고 받아들이는 그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간절히 구해야 되겠다. 이거를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로움이 내 안에 넘치게 해주세요. 그걸 정말 구하는 게 중요하구나. 내 힘으로 노력으로 막 짜내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죄 없으신 예수님은 또 사회 가다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구나. 밤에도 새벽에도 가시고 일하다가도 가시고 중간에도 가시고 그렇게 엎드렸던 이유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계속 고갈되지 않도록 그것을 차고 넘쳐서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스스로 사시고 그래서 그분이 그 입술에 해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왔다 봐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능력과 그 말할 수 없는 영혼을 사랑하는 긍휼의 그 모습을 예수님의 삶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떠오르는 구절 하나가 있었는데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세 가지 하나님 주시는 것이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 세 가지를 보니까 야, 이게 삶에 정말 중요한 꼭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고 이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능력, 능력. 우리가 약하다는 걸 정말 많이 느끼잖아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약함, 능력. 뭐 우리가 의지가 강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보다 훨씬 능가하는 하나님의 능력. 능력을 하나님에게 내가 얻어야 되는. 그리고 계속 말했지만 사랑.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능력과 사랑.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하나님께 주시는 분이시니까 구해야 되는구나. 받아야 우리가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도 사랑하고 직장에 갈구는 사람도 사랑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 없으면 이게 힘든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주시는구나, 이거는. 그러니까 구해야 되는 거죠, 진짜. 그 힘이 딸릴 때, 그럴 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산에 올라가시고, 이렇게. 너무 힘들면, 삶이, 마음이 매니지 안 되면, 그 자리에서 간절하게 주님 달라고 하면서 사랑을 구하고, 절제.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절제하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유튜브 안 보겠다 해도 그거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튜브 치웠다가 디세이블 만들었다가 별짓을 다 하고 아예 없으면 안 보는 건 줄 알고. 그래도 그걸 절제하는 것도 배워야지. 있는 가운데 절제해야 진짜지. 아예 없애는 것은 안 그런 것 같아. 우리가 다시 또 다운받았다가 또 치웠다가. 저는 그러거든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절제, 야, 이것도 은혜죠.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절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를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씨가 왔기 때문에, 능력이 왔기 때문에, 문제는 키워야 되는 거죠. 그거를 완성되게. 어떻게 완성시키나요? 주님께 가는 거죠. 주님께. 계속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사랑 주시고 절제하게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살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게 없으니까 자기 어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하면 훨씬 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고 점점점 나타나고 임하고 드러내게 되는 거죠.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대 우리가 그런 엄청난 사랑을 실천하면 요한일서처럼 세상들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될 때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벅차다고 느낄 때 하루에도 삶의 무게가 너무 커서 내가 눌려있다고 느껴져서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 때 예수님처럼 수시로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여 그 은혜를 받아서 그분이 끝까지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리스도 형상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안에 이렇게 점점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간다 이런 말씀처럼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에스겔처럼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허리가 끊어지듯이 탄식하는 하나님의 슬픔을 똑같이 느끼고 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울한 시대에 주님의 그 긍휼의 모습을 그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서도 공산주의자들처럼 죽창을 들고 분노로 혁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메시고 정의를 외치지만 그런 말할 수 없는 긍휼로 눈물로 통곡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 심판과 긍휼을 같이 가진 하나님의 모습으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의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열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열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내가 살고 싶다는 열망을 말하면 여러분을 보는 이마다 하나님이 저렇게 좋은 분이신가, 하나님 나라는 저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곳인가를 보여주고 보여주는 사람, 난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매일, 그리고 그 매일 안에서도 매 순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자원을 구하고, 그 자원이 받았어 하나님 나라를 내가 프레젠테이션 보여주면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으로,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자들로 우리 모두를 부르신 것이에요. 오늘 이 밤에도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 은혜를 받고, 오늘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 삶에 어떤 많은 연약함, 관계 문제, 자기 삶이 도무지 매니지 안 되는 메시한, 뒤죽박죽인 그런 삶이 되었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한 마음을 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삶을 매니지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구하고 충분히 오늘 누리고 돌아가는 귀한 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